E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만중의 구운 몽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방송국 오는 길에요. 자꾸 파란 간판을 단 커피집이 있거든요. 그 가게 앞에는 초록색 칠판이 있는데 매일매일 새로운 격언이 적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격언은 제가 적어놨는데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결정짓는 첫째이며 유일한 조건은 인내이다. 톨스토이 말이에요. 이 격언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답니다. 아니, 오는데요. 제가 목동에서 올 때는 해가 떴었거든요. 그런데 여의도쯤 오니까 꾸물꾸물하더니 반포 오는데 막 천둥 소리가 크게 나면서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더니 지금은 그쳤어요. 세상에 이런 날이 어딨어요. 네, 운철 씨. 네. 이런 날 경험해 보셨어요?
아, 이런 날 너무 무서워요.
네, 겁나죠.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샤이니는 겪어봤어요?
샤이니에게는 항상 샤이니한 날만. 나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네, 정말 성실과 인내 아이콘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 특별 게스트 샤이니 씨도 함께 나와
안녕하세요.
계십니다. 자, 구운 몽. 샤이니 씨는 지금 구운 몽 처음인가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기대됩니다. 내용. 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네. 근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야, 중학교 때 읽었으면 내용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더 재밌었을래나?
저희가 지금 이걸 4일째 하고 있는데 정말로 책을 읽었던 구운몽이랑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구운몽이랑 네. 전 느낌이 너무 다른 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다시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듣던 게 재밌었어. 이러실지도 몰라요.
네. 이 여자 배역이 많이 나와서 샤이니 쌤이 오늘 여자
여러
개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자,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꽃신을 시로 읊어 사랑을 고백하고 거짓 신서를 꾸며 첩의 인연을 맺다.
하루는 정서저가 우연히 춘랑의 침실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춘랑이가 비단신에 모란꽃을 수놓다가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수틀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서저가 몰래 방에 들어가 수놓은 것을 보고 감탄했다. 또한 그 밑에는 작은 종이가 떨어져 있길래 펴보았더니 시가 한 편 적혀 있었다.
옷 같은 사람과 친함을 안타까워하나니 걸음마다 서로 따라 잠시도 버리지 않는도다. 촛불을 끄고 옷을 벗고 띠를 풀 때 마침내는 상아침상 아래 버릴 것이로다.
춘랑이의 글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구나. 자기 몸을 신에 비유하고 옷 같은 사람이라 함은 나를 가리킴이니 매일 자기의 곁에 있던 내가 혼이 나여 떠나려 하니 마음이 슬픈가 보네. 소저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시를 읽더니 문득 피식하고 웃었다. 이 시의 속뜻에는 또한 나와 함께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도다. 이 아이, 마음이 변하였구나. 정소저는 춘랑을 깨우지 않고 당장에 올라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무슨 일이야! 방송 중.
난 지금 양장원에게 줄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 내가 야심차게 해물파전 준비했단다.
아이고, 맛 좀 봐.
어머, 꿀맛이에요. 맛있어라, 맛있어. 나 더 주세요. 아, 참, 내가 지금 파전 먹으러 온 게 아닌데. 아, 맞다.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아, 예. 양장원이 우리 집에 온 후로 어머니께서 의복이며 음식을 손수 장만하시며 정신을 허비하시니 저의 난군이 될 사람인데 어머니께서 대신 수고해 주시는 것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사옵니다. 차라리 출랑이에게 그 일을 맡기심이 어떠하셔요?
출랑이?
예, 출랑이도 나이가 장성하여 아무 일이라도 능히 잘 해낼 것이어요. 그러니 출랑이를 양장원의 화원으로 보내어 안일을 보살피게 함이 마땅할까 합니다.
그래, 출렁이도 뭐 물론 뛰어난 아이지. 근데 그 아이도 너의 곁을 떠나서 지압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출렁이 배필도 구하고 계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어머니, 출렁이는 평생 저의 곁을 떠나지 않고자 마음을 먹었사옵니다.
아이, 이건 또 뭔 소리야. 아이, 준랑이가 비록 너와 함께 이렇게 자랐다 해도 신부는 야 너의 시비인데, 응? 저도 같이 신혼생활 동참하겠다는 건 그건 아니지.
양장원이 검은고를 이끌고 재상집 깊고 깊은 중당에 들어와서 구중 처자를 불러내어 앉히고는 검은고 곡조로 희롱하였으니 이런 기상으로 어찌 한 여자 손에서만 늙겠나이까. 점차 여러 여자를 거느릴 상으로 보이니 우선 출랑이를 보냄이 어떨까 하나이다.
그때 정사도가 들어와 앉으니 최부인이 사도에게 소재의 말을 전하고 또 이르기를.
야, 그 어때요? 어? 저 아이 말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아유 10분도 마땅치 않아 보이고 또 혼인 전에 비첩을 보내는 거 아유 그 더욱이나 옳지 않아 보여요.
그러자 사도가 고심한 끝에 말하되.
출랑이가 우리 소조를 참으로 사랑하니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또한 딸 아이의 말처럼 앞으로 여러 여자를 거느릴 터인데 혼인의 선후가 문제될 것이 없고 또한 출랑이를 미리 보내어 양장원의 적막함을 위로하는 것이 옳다고 보.
이건 또 무슨 갭을 뜯어먹는 소리리야.
괜찮소, 괜찮소. 다만 그냥 보내기는 너무 초라하니 잠깐 예를 차려보냅시다.
아버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그럼 우선 예전에 양정원의 봉안곡으로 제가 희롱당하였던 분을 풀고 싶사옵니다.
아니, 그건 무슨 방도가 있겠느냐?
춘랑의 몸을 빌려 소녀의 분을 풀고자 하니 정십삼에 이리이리 하라 하소서.
에? 십삼이에게? 그래, 알겠다.
정사도의 여러 조카 중에 정십삼이라 하는 이는 어질고 호방하여 익사를 잘하는지라 양장원과 이웃에 부쩍 친하게 지내니 십삼이를 소조의 계획에 이용하기로 했다. 소조의 청을 들어 정사도가 허락하자 정소전은 양장원을 굴려줄 계획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준랑아? 준랑아, 걔 있느냐?
아, 네, 여기 있어. 무슨 일이오?
준랑아, 내가 너와 더불어 머리털이 이마를 덮었을 때 꽃가지를 다투며 날이 저물도록 놀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 남의 집에 시집을 가게 생겼구나.
그러게요. 확실히 결정이 되었으니 이제 결혼 준비에 바쁘시겠어요?
그렇지. 이제 정신 없겠구나. 춘랑아, 너도 홀로 늙어갈 생각은 없지 않니? 혹시 이상형은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면 내가 그런 남자를 찾아보겠어.
아이, 조인성인데 이미 임자가 있고. 아, 저는 그저 소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소저를 매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역시 너의 뜻이 그럴 줄 알았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의논할 일이 있구나.
아, 뭔데요?
이리 귀 좀 빌려줘 봐봐. 내가 전에 검은고 곡조로 양장원에게 희롱당한 것은 씻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었어. 분을 풀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정십삼에게 말하여 이리이리 속일 것이니 나를 위하여 수고 좀 해다오.
에이, 알겠어요. 소저의 말씀에 어찌 순종하지 않겠소이까. 허나 나중에 낯을 들기 어려울까비.
사람을 속이고 부끄럽기가 오히려 사람에게 속고 부끄러운 것보다 나을까 한다.
에이, 알겠어요. 자, 그럼 어디 양소유 생선 낚아볼까나.
참 이때는 여자들이 마음이 좋았어요.
어? 그러게요.
아니 자기 남자한테 다른 여자를 막 보내고
주고 그걸로 막 안 갚음한다고 하고 이때부터 또 이게 낚는 게 있었네요. 저 이런 게 재밌어요.
양소희가 생선이 됐네요.
그러게.
양소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왜 생선 만드셨어요, 작가님?
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아 나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김만중이 이 글을 적으면서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양소유에 대한 뜻이 있지 않을까요?
김만중한테 다 이렇게 넘기고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아, 예.
대리만족.
예, 노래, 저는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유진이 피처링했네요. 리쌍 눈물. 리쌍의 눈물 들으셨어요. 충랑이가 양장원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정서저가 눈치를 챘습니다. 네. 질투가 날 법한데 오히려 정서전은 춘랑이를 함께 모실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해요. 대신 양장원을 골려줄 계획에 춘랑이를 동참시키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낭독 들어갑니다. 한편 양소유가 얻은 한림 벼슬은 원래 한가한지라 일이 없을 땐 주막에 가서 취할 때도 있고 성 밖에 가서 꽃놀이를 하는 적도 있었다. 하루는 정사도의 조카 정십삼이 양소유에게 이르되
야, 저 성 남쪽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산수가 빼어난 데가 있다고 하니 우리 함께 보러 가지 않겠어요?
십삼이와 양소유는 술병을 차고 십여리를 행하여 맑은 시냇물을 끼고 솔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눈앞에는 푸르디 푸른 잔디밭이 펼쳐졌다. 이때는 봄과 여름 사이니 산꽃이 어지럽게 널려 물결을 따라 내려오니 완연히 무릉도원이라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다.
저기 양소유, 여기에서 십여리를 가면은 아주 괴이한 땅이 있어서 꽃이 피고 달 밝은 밤이면 신선의 풍류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일찍이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너 지금 형이랑 같이 가보고 싶은데 어? 같이.
양소유는 원래 성품이 신기한 일을 좋아하는 모험가인지라 십삼이의 말에 아주 신이 나서 길을 나섰다. 얼마나 갔을까?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어, 정십삼! 정형! 기다려요!
뒤를 돌아보니 십삼이의 몸종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부인께서 병원이 있으셔서 십삼 난군을 청하시나이다.
어? 뭐? 병? 아니 이거 갑자기 무슨 병이냐?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아유, 나도 납득이 안 돼요. 우선 한시가 급하니 어서 저와 지금 내려가시죠.
아이고. 형님과 더불어 저 신선의 경치를 찾으려 했는데 갑자기 집안일이 생기고 말았어. 저는 역시나 신선과는 이게 인연이 없는가 봐. 여튼 그럼 전 먼저 가봅니다.
십삼은 아내가 아프다는 몸종의 말에 소유를 두고 총총 떠났다. 양소유는 비록 외로워졌지만 흥이 달아나지 않아서 흐르는 물을 따라 점점 들어가니 경치가 더욱 절묘해졌다. 신나게 걷고 있는데 옆 개울에서 개수나무 잎이 떠내려오길래 양소유가 그것을 휙 하고 낚아챘다. 그 이파리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신선의 개가 구름 밖에서 지지니 양소유가 왔는가?
양소유는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생각하기를.
이 뒤에 어떤 마을이 있으며 이 글을 쓴 사람은 비범할 것이로구나.
소유가 십리쯤 행하니 해는 이미 지고 산에는 달이 떠오르거늘 양소유는 달빛을 따라 부지런히 숲을 걸었다. 헌데 주변에는 적막하니 집 한 채가 없었다. 양소유는 잘 곳을 구하지 못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한 모퉁이를 도니 한 작은 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집 앞마당에는 개수나무가 굳건히 자라고 있고 그 밑에는 한 여자가 달빛을 몸에 받고 푸른 복숭아꽃을 들고 서 있었다.
양랑군이시여, 어찌 이렇게 늦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몸에 홍초이를 입고 머리에 비치 비녀를 꽂고 허리에는 백옥패를 찼으니 매우 날씬하고 하늘거려서 정말 신성 같았다. 양소유는 황망히 담례하고 말하되
소생은 속세의 사람이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니 무슨 말이요?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저 선녀께서는 내가 늦게 온 것을 나무라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청컨대 정자 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둘은 정자 위에 가서 자리를 정해 앉았다. 그러자 미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첩은 장여랑이라 합니다. 원래 요지 왕모의 시녀였는데 난군의 전생이 곧 하늘의 신선이라 옥황상제의 명으로 왕모께 조회하던 길에 첩을 보고 신선의 과일로서 희롱하니 왕모께서 노하시어 난군은 인간 세상에 떨어지고 첩은 산중에 기양 왔더니 이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요지로 갈 것이르되 부디 난군을 한 번만 더 보고 예정을 펴고자 하는 연유로 선관에게 빌어 단 한 달간의 기한을 얻었으니 첩은 실로 난군이 오늘 오실 줄 알았나이다.
이때 달이 높고 은하수가 기울었으니 밤이 깊었는지라 서로 이끌려 침석에 나아가니 황홀하여 가히 형언치 못하였다. 두 사람의 다정한 정을 충분히 풀지도 못한 채 벌써 동쪽 하늘엔 해가 떠오르니 미인이 먼저 일어나서 양소유에게 이르되,
금일은 첩이 기한이 되어 선관이 와서 데려갈 것입니다. 난군이 만일 예정을 잊지 아니하면 서로 만날 기약이 있을 거예요.
선녀가 비단수건에 이별하는 글을 써서 소유에게 주니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로 만나니 꽃이 하늘에 가득하고 서로 이별하니 꽃이 물에 떠있도다. 봄빛은 금 꿈 가운데 있고 흐르는 물은 천리에 아득하도다.
이에 양소유도 한삼 소매를 찢어서 시를 써주었다.
하늘의 바람이 폐옥을 불어 날리니 흰 구름이 무슨 일로 흩어지는고. 무산 다른 날 밤 비에 양왕의 옷을 적시고자 하노라.
미인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어서 가라고 양소유를 재촉했다. 그리하여 서로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다. 양소유는 산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마치 꿈같이 희미했다. 집으로 돌아온 양소유, 한참을 방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생각하기를,
어허, 선녀가 비록 기한이 다 되어 천상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반드시 오늘 돌아갈 리는 없다. 내 잠깐 산중에 머물러 몸을 숨겼다가 다시 찾아가 봐야겠다.
소유는 이날 밤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서동만 데리고 선녀와 만났던 곳으로 갔다. 허나 그곳엔 빈 누각만이 적막하니 사람의 자취도 없는지라. 그곳에서 양소유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수일 후 십삼이가 양소유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우 양형, 아, 내 지난번 집사람의 병으로 인해서 형과 같이 놀지를 못하였으니 지금 생각하니 내가 이게 한이 됐어. 비록 도화가 떨어졌다 하지만 남쪽에 버들 그림자는 바야 흐러 좋으니 형과 같이 가서 꾀꼬리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알았네, 가도록 하세.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성을 나와 깊은 곳을 찾아 풀을 깔고 앉아 잔을 권했다. 양소유가 눈을 들어보니 거친 언덕 위에 옛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반은 무너졌고 좌우로 둘러 꽃을 많이 심었거늘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말했다.
인생이 한 번은 저 땅에 나아갈 것이니 살았을 때 어찌 취하지 아니하리오. 형! 양형은 저 무덤을 알지 못하는구만. 저게 바로 장녀랑이라는 여자의 무덤이야. 살았을 때 용모 절세하더니 20살의 요절에서 사람들이 슬피 여겨 이곳에다간 묻고 꽃을 심었으니 우리 마땅히 술을 가져다가 여랑의 무덤에 부어 꽃다운 넋을 위로하도록 합시다.
둘은 무덤가에 가서 술을 뿌리고 조문을 하는데 십삼이가 갑자기 무덤 구멍에서 한삼 소매를 꺼내었다.
에? 이게 알아? 이게 뭐야? 어떤 부질없는 문인이 시를 지어 여랑의 무덤에 넣었네?
양소유가 가까이 가서 보니 이럴 수가. 자신이 지난밤 선녀에게 써준 글이었다. 양소유가 매우 놀라 생각하기를,
아, 불쌍. 내가 만난 선녀가
장렬왕의 영혼이었구나. 쉽게 말하면 귀신. 얼굴 고운 미녀가 저렇듯하니 신선이고 귀신이고 분별해서 무엇하리요. 내가 만난 그녀는 귀신임에도 마치 선녀 같았구나.
그러나 소유는 귀신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머리털이 쭈뼛 섰다. 양소유는 술을 들어 다시 무덤에 뿌리고 빌어 말하되,
유명이 비록 다르나 정은 막히지 않았으니 꽃다운 영혼은 나의 정성을 살펴 오늘 밤 서로 만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렇게 빌기를 마치고 13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이날 양소유가 화원에서 밤이 들도록 선녀를 생각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무 그림자가 창에 가득하고 달빛이 몽롱한 가운데 문득 발소리가 들리거늘 소유가 창을 열어보니 숲풀 사이에 한 고운 계집이 엷은 소복으로 달 아래 서 있었다.
당신은?
소유가 여자를 자세히 보니 바로 수일 전 만났던 선녀였다. 끓어오르는 정을 참지 못하고 나아가 손을 이끌어 함께 방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자 여자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첩의 근본, 쉽게 말해 귀신이라는 것을 난군께서 아셨는데 어찌 저를 꺼리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난군을 처음 만났을 때 마땅히 바른 대로 구할 것을 난군이 두려워할까 걱정이 돼서 신선이라고 속여서 하룻밤 잠자리를 모셨습니다. 오늘 난군이 첩의 집을 돌아보고 술을 뿌려 외로운 넋을 위로하시니 감동받았어요. 한번 얼굴을 마주하여 살해할지언정 어찌 감히 귀신의 몸으로 군자를 가까이 하겠나이까.
어허어허, 그런 말씀하시오. 귀신을 꺼리는 자는 새 속에 어리석은 사람이오. 사람이 귀신되고 귀신이 사람 되니 피차를 어찌 분별하겠소. 나의 정이 이렇게 크거늘 그대는 어찌 나를 버리시오.
난군이 첩의 진짜 모습을 알고자 하신다면 저는 그저 백골 두어 조각에 푸른 이끼가 끼어있을 뿐입니다. 차마 어찌 귀한 몸에 저를 가까이 하려 하시나이까.
아, 이 사람이 진짜 부처가 말하되, 사람의 몸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거짓 것을 만들었다 하니 누가 진짜이며 누가 거짓인 줄 알겠소.
소유가 이렇게 말하고는 귀신 장여랑을 이끌어 침석에 나아가 밤을 함께 지내니 두터운 사랑의 정이 전보다 더하였다.
이제 우리 밤마다 매일 만나는 것은 어떻소?
부끄러워요. 난군께서 만일 저를 첩으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어찌 난군의 몸에 기대지 않으리까. 영광이 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밤 봬요.
여랑은 몸을 일으켜 천연스럽게 숲을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둥 하고 울렸다.
이제 귀신까지. 제가 이걸 중학교 때 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머, 너무. 그쵸?
그때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19금 같은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거 19금. 그쵸. 엄마는 나에게 왜 이 책을 읽겠을까?
이것도 엄연한 고전이고, 저희 그 고전 소설인데. 그쵸? 뭔가 저희도 알아야 할 그 남녀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 보고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저는 교과서에서 읽었어요.
이거 수능 볼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김만중의 구운몽은 이런 내용이랍니다.
기가 막혀라. 다음 곡이 샤이니가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캐리 언더우드가 부릅니다. All American Girl.
캐리 언더우드의 All American Girl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만중의 구운 멍을 듣고 계십니다.
춘랑이 거짓으로 신선도 되고 귀신도 되며 적격홍이 잠시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다.
양소유가 귀신 장여랑을 만난 후에는 친구도 찾지 아니하고 고요히 화원에 머물며 오로지 장여랑을 만나는 데에만 전념했다. 하루는 화원 문 밖에서 말소리가 나며 두 사람이 연이어 들어오는데 앞에 선 자는 정십삼이고 뒤에 선 사람은 십삼이가 데려온 자였다. 십삼이 소유에게 웃으며 말하기를.
양형. 이 사부는 태극궁 진인이라 관상을 이 고을에서 제일 잘 본다고 양형의 관상을 보이러 데려왔어.
양소유는 진인을 대하며 말하기를.
안녕하시오. 높은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지만 인연이 없어 이렇게 늦게 만났군요. 선생은 혹시 십삼이의 관상도 봐주었소?
십삼이 말하길.
선생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3년 안에 급제해서 8골 자살을 하고 잘 살리라 하니 저는 이 말로도 흡족해요. 이 선생은 일찍이 틀린 적이 없으니 형도 시험삼아 한번 봐봐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선생, 저를 보고 앞날에 대해 바른 대로 말해 주시지요.
진인이 오랫동안 양소유를 쳐다보다 말하기를.
에헤, 보자. 양 선생이 눈썹이 빼어나고 봉황을 닮을 눈이 귀 밑을 향해 있으니 분명 벼슬이 정승에 오를 것이오. 귓불이 진주 같고 분칠을 한 것처럼 희니 이름은 천하에 진동할 것이오. 권세의 골격이 나체 가득하였으니 병권을 잡아 그 위엄이 사방 오랑캐를 평정하고 만리의 땅에 봉호할 것이니 모든 일에 하나도 흠이 없지만 어허, 그런데 이를 어쩌나. 지금 당장에 비명 횡사할 애군이 있으니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크게 위태했을 것이오.
뭐요? 비명 횡사? 아니, 사람의 기용 화복은 각각 그 행하는 바에 달렸거늘 오직 질병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 내가 무슨 중병으로 비명 행사를 한단 말이오?
가만 푸른 빛이 양미간을 꿰뚫었고 사악한 기운이 두 눈밑을 침범하였으니 상공이 혹시 내력이 심상치 않은 여자를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양소연은 이 말을 듣고 혹시 요즘 만나고 있는 귀신 장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짐작하고 뜨끔했다. 허나 사랑하는 정에 가려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대답하기를.
내력이 심상치 않은 여인이라니 그런 일은 없어.
그렇다면 오래된 묘에 들어가거나 꿈속에서라도 귀신과 더불어 서로 만남이 없었소?
양소유가 대답하지 않으니 진인이 다시 이르되.
사람은 양명으로 몸을 이뤘고 귀신은 유음으로 그 기운이 일어났으니 불과 물이 서로를 물리친과 같은 이치라. 이제 계직 귀신의 기운이 상공의 몸에 들었으니 그것이 사흘 후 골수에 들면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외다.
양소유가 마음을 가다듬고 진인에게 말했다.
아하, 사람의 생사와 화복은 이미 정해진 바니 만일 부귀영화를 누릴 상이면 귀신이 내게 해야 할 짓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내 알 바 아니지요. 뭐 마음대로 하시지요. 저는 이만.
진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소매를 떨치고 가니 양소유가 굳이 잡지는 않았다. 진인이 돌아간 후 십삼이 말하기를.
아유, 양형. 양형은 길하고 귀하게 될 상이니 자연히 하늘이 도울 거야. 무슨 귀신이 있겠어? 아, 저 진인도 가끔 헛소리로 사람을 속일 때가 있나 봐. 에이, 개 잊지 말아요.
그리고는 십삼이가 술을 내려와서 날이 저물도록 둘이 마셨다. 이날 밤 양소유는 방에 향을 피우고 장여랑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밤이 새도록 어쩐 일인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사연이 있어 오지 못하는 것이리라 생각이 들어서 침상에 나아가 자려 하였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장여랑의 소리가 들렸다.
난군이 유사스런 도사의 부적을 머리에 감췄으니 첩이 어찌 가까이 가리오. 난군의 뜻이 아닌 줄은 알겠거니와 이 또한 인연이 다음이라. 난군은 몸을 잘 돌보소서.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양소유가 매우 놀라 문을 열고 보니 장여랑이 간 곳 없이 사라졌다. 양소유가 이상하게 여겨 머리를 만져보니 상투 사이에 넣은 것이 있거늘 바로 붉은 글씨로 쓴 부적이었다.
아차, 이게 이연 요괴 같은 그놈이 내 일을 망쳤구나.
양소유는 크게 화를 내고는 부적을 찢어버렸다.
어제 정십삼이 술을 마구 권해서 내가 취한 후에 돌아갔으니 필연 그놈 십삼의 짓이다. 제 비록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만 나의 좋은 인연을 망쳐버렸으니 내 반드시 혼내주리라.
아니 생명을 구해줬더니 그러니까. 무슨 술 취한 소리야 지금.
그러게요. 아니면 죽을 뻔했는데.
아니, 하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빙의 됐어.
저에게는 이란다. 하지만 양소유에게는 만난 인연이잖아요. 근데 그 인연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안
귀신인데.
그러세요?
귀신인데.
귀신하고 무슨 아유 어?
이건데.
아 오늘 사실 날씨가 이렇게 좀 을씨년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나 봐요. 0324님. 여자라면 귀신도 가리지 않는 양소유. 내세와 현세를 가리지 않는 바람기는 가히 제비족의 원조일세 하셨네요.
어, 원조일세. 말투도 이미 빙의 되셨어요.
제비족 네. 나왔습니다. 네. 이문세 노래 듣습니다. 광화문 연가. 이문세의 노래 광화문 연가 들으셨습니다. 장여랑과 십삼이 둘 다 아주 수상한 인물들이에요.
수상한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낭독 이어갑니다. 소유가 사흘 동안이나 십삼을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했고 장여랑의 소식도 묘연했다. 양소유가 한편으로는 분하고 한편으로는 여랑을 잊지 못했다. 그날 정사도와 최부인이 중당에 주안상을 차려놓고 양소유를 초대했다.
아니, 양소유,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초췌하오?
제 며칠 전 십삼이와 같이 과음을 했사옵니다. 이게 헛개나무 차를 마셔도 견디셔를 먹어도 숙취가 안 풀립니다, 장인어른.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문득 정십삼이 밖에서 들어오거늘 그 모습을 본 최부인이 말했다.
십삼아 마침 잘 왔다. 네가 저번에 우리 사위가 어떤 여자와 같이 화원에서 놀고 있더라 한 것이 사실이더냐?
예? 장모님, 제가 화원에서 누구와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삼이가 잘못 본 것이옵니다.
야, 양형. 아이고 참, 어른들을 속이지 마세요. 형이 진인의 말을 거역하길래 내가 거동이 수상해서 형의 상투에 부적을 숨기고 밤에 화원 수풀에 숨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형이 어떤 여자 귀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은 내게 고마운 줄은 모르고 오히려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니 이게 무슨 무례예요?
뭐야? 귀신?
죄수번호 1번 양소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권리가 없으며 변호사도 물론 선임할 수 없다. 묻는 말에 대답하라. 저 말이 진실인가?
예? 아이 형사놀이 그만하셔요. 맞습니다. 이 일이 사실인지 실로 기괴하니 내 장인께 사실대로 고하겠습니다.
소유는 즉시 귀신 장여랑을 만난 이야기를 다 전했다.
허허, 이야 이게 다 사실이렸다.
그렇습니다. 장여랑이 귀신이어도 유순하고 정이 많으니 사람을 해할 리 없거늘 십삼이가 괴이한 부적을 만들어서 여랑이를 내 곁에 오지 못하게 하니 실로 원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내가 젊을 적에 도사를 만나서 도술을 부리는 법을 배웠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위하여 장녀랑의 영혼을 오게 하여 저 십삼이의 무례한 죄를 씻고자 하니 어떠한가?
장인어른, 저를 지금 희롱하시는 겁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헤헤, 잔말 말고 두 눈 잘 뜨고 보시게나.
정사도가 부채로 병풍을 탁 하고 치니 호련 병풍 뒤에서 한 여자가 웃음을 머금고 나타나거늘 바로 장여랑이었다. 양소희가 매우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장인어른과 십삼이 그리고 장여랑을 번갈아 보고 한참 만에 이르되
저것은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찌 대낮에 귀신이 보이느냐.
그러자 정사도와 최부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고 십삼이는 이미 웃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였다.
사위야, 내 이제 진실을 말하겠노라. 이 여자는 신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다. 우리 집에서 양육한 아가씨이니 이름은 출랑이라. 요사이 자네가 화원에서 적적해 보이길래 출랑이로 하여금 모시게 한 것이니라.
그러자 십삼이도 크게 웃고 이르되
중매쟁이인 나한테 살해하지 않고 도의로 원수를 삼으니 정말 어리석구려 양형. 이거 양형의 몰래 카메라였어요.
상황을 알아챈 양소유는 당황했지만 매우 웃겨서 박장대소하고 말았다.
배야, 장인어른이 내게 보내신 짝이지 십삼이 네가 어찌 중매를 섰다는 것이냐. 너는 그저 나를 조롱한 죄만 있을 뿐이구나.
양형. 아실로 조롱은 하였지만 계교를 낸 사람이 있으니 어찌 나의 죄라 하시오.
아하, 그럼 장인어른께서 중매도 하시고 나를 조롱도 하신 것이구나.
하하, 자네 어찌 지금 억지 짐작을 하는 게인가. 내 머리털이 이미 누르렀는데 어찌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는 게야.
아니 그렇다면 이런 계략은 누가 세운 것이오.
양소연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다.
아이고 이런, 이는 바로 정서저의 계략이 분명하네. 낭자가 내 머리 위에 있구나.
즉시 소유가 최부인을 향하여 이르되
제가 일찍이 저의 부인이 될 분에게 지은 죄를 지은 일이 있더니 그것을 잊지 않았나 봅니다.
양소유가 그때 춘랑을 돌아보며 말했다.
춘랑아, 너는 아침에 신선이 되고 저녁에 귀신이 되니 너의 변신술이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능히 넘는구나.
이날 모든 사람들이 크게 즐기며 종일토록 취하니 정서저 대신 춘랑이가 새 신부로서 날이 저물도록 자리를 지키다가 초롱을 들고 소유와 함께 화원으로 돌아갔다. 샤이니 씨는 옆에서 웃음 참느라고 막 애를 쓰고요.
너무 웃긴.
뭐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백운철 씨가 혼자서 지금 1인 3역을 쉬지도 않고 다 했어요.
어떻게 좀 변신이 좀 조금 되나요?
대단하세요.
아니 아무리 배우라지만 어떻게 저렇게 해내죠?
그러니까
재밌다.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봤어야 돼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는 거랑 네. 실제 옆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보이는 라디오로는 다 보셨을 텐데 4804님 몰카 대성공 양소유 제대로 낚였네요.
진짜.
청취자분들께서 양소희가 이렇게 낚이는 순간 되게 통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고,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창피할 것 같아.
그리고 함부로 여자 굴리면 안 돼요.
그래, 오늘의 교훈은 이거네요, 정말로.
근데 이 집안 사람들 너무 유쾌하지 않아요? 너무 그러게요. 행복한 시트콤 하나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트콤 드라마였어요.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에선 불가능하죠.
맞아.
혹시 이거를 썼었던 조선 시대에는 혹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돌아가고 모든... 싶죠.
모든 소설의 그 소재는 현실에서 따오는 거잖아요. 하긴,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 시절에 살으셨던 분들 저한테
부럽습니다.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저와 함께 놀아주세요.
말로는 아니라 그런데 표정을 보면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우철 씨가.
근데 너무 좋잖아요. 막 네. 어떻게 이게 19금이라가지고 아.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네, 상상해 주세요.
오늘은 백운철 씨의 버라이어티 쇼를 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고전 읽기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샤이니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이 가수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했던 가수인데요.
저도요.
그러세요? 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그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부릅니다. 헤이!
아, 너무 좋은 노래예요. 백운철 씨, 샤이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처럼 이렇게 변덕스러운 봄 날씨 저는 처음 봤어요. 애청자 여러분, 이런 날씨에는 건강 잘 지키셔야 합니다. 고전 읽기 내일 뵙겠습니다. 서혜정이었습니다.